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방탕한 삶에는 낭만이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얼핏 보면 따뜻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떠나는 레위인을 그의 첩장인이 후하게 대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위를 하루씩 더 머물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유숙하도록 만듭니다. 잘 대접하고 또 잘 대접을 받는 이런 장면은 얼핏 보면 따뜻하지만 이 본문은 결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7, 18장에 첫 번째 레위인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방탕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났는가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 또 그 어떤 레위인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레위인 그리고 아주 날강도 같은 그런 다한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사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하고 공통적으로 유다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둘 다 에브라임 어제도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고 이 레위인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 시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대표적인 뭐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시대가 얼마나 더 심각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인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어요. 첩이라는 것은 아내 말고 뭐 이렇게 두 번째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여인, 이 레위 사람에게는 첩이 있어요.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 이것 자체가 조금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다른 어떤 기업 없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이 있어요. 첩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먹고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레위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첩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양식이 많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인도 있고 나귀 두 마리도 있고, 우리로 치면 아마 자가용을 한 두 마리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까지 이제 어제까지 묵상했던 17, 18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찾아다니는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레위인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더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쩌든지 일자리 찾아다니는 레위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먹고 살 만한 레위인입니다. 근데 먹고 살 만한 레위인이라는 것이 사실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레위인은 헌금을 받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고 늘 배려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객과 과와 과부와 레위인,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수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경제적인 어떤 수완,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사기를 기록할 때 어떤 레위인은 고향에서 먹고 살 수 없어서 유랑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레위인은 첩을 둘 정도로 아주 부자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가 아주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 일자리 찾아다니는 레위인은 그 시대에는 레위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예배가 무너지고 헌금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성결한 삶에 대한 관심 없고, 이 사람은 뭐 어떤 자기 소환을 가지고 먹고 살 만한 돈을, 재산을 많이 불렸고, 그리고 부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첩을 두고 살 정도로 이 시대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첩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첩은 첩인데 또 이 첩이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첩이요, 첩은 첩인데 또 바람 피우는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첩인데 바람을 피웠다, 이게 첩인데 행음했다, 이게 또 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상당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게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첩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첩은 어떻게 또 행음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성경시대 옛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유서 깊은 양반가에서 첩질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양반가의 여인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열려문 세우고 뭐 이런 시대에 행음하는 첩 이러면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모양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고 그 동네는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음행했다. 이게 폭로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것처럼,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놀래킬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는데 이 남편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파인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첩 장인도 기뻐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남편도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이 여인을 아주 다시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뭐 이런 장면인데, 사실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행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신명기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살짝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19장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 말에는 남편을 대항해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첩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거는 맞바람이었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이게 정결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에게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이 첩을 둘 레위인이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이 첩이 맞바람을 피운 거다, 남편을 대항해서 또 바람을 피운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위인이 첩을 두어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음하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바람 피우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도요, 배우자 말고 다른 애인을 두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뭔가 이렇게 하여튼 예전에는 간통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였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이제 더 이상 간통은 형사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정결한 삶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다정다감한 본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이 시대가 방탕한 시대였는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첩장인이 사위를 환대하는 모습,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사위를 계속 조금 먹고 더 먹고 가라, 더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더 마음을 즐겁게 한 뒤에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대접하는 이것은 아주 따뜻한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성애는 아주 큰 악인데, 영화에 등장하는 동성애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묘사되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이혼하고 막 서로 바람 피우고 이런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데, 그런 모습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는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큰 죄요, 또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악하고 좀 방탕한 삶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런 일을 아주 좀 멋지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낭만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이나 그 첩이나 또 첩의 아버지, 그래서 이 첩장인은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고 또 잘 대접하고 대접을 잘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선을 이미 넘어서 버린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잘 대접은 하고 있고 대접을 잘 받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적극적인 환대, 그래서 유숙해라, 먹고 가라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에 묵상할 전혀 대접하지 않고 전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하고 또 이게 아주 극적으로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로 그 안에 스며 있는 그 이 아주 경건치 못한 삶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는 잘 대접하고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참 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방탕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